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스. 지금도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배구 여자 배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프로팀에 가서 경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다영 선수인가요? 하는 선수가 예, 그 작년이죠. 작년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자 배구팀에 가서 활약한 적이 있죠.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쭉 전하고 있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은 아, 성령님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구나 해서 깨닫고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즉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가 마게도냐 지방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한 3-4주 정도, 우리식으로는 한 달 정도겠죠. 3-4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못 견뎌서 바울이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3-4주밖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있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3-4주 동안 복음을 듣고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가족 한 명 잘 자리 잡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한 3주, 4주 정도,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급하게 이제 피는 와야 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난이 두려워서 옛날 생활로 돌아간 게 아닐까. 믿음을 저버리게 늘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심부름으로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한 4주, 한 달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는데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늘 걱정했는데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킬 뿐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 다른 지역 그리스도인들한테 훌륭한 모범이 될 정도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야,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아,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짧아서 아쉬웠지만 결국 보니까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은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야, 그게 헛되지 않은 줄 이제 알았다. 그때는 마음 졸이고 막 힘들게 했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예, 우리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한 거 절대로 간사하고 부정, 속임수로 우리는 사기꾼 아니다. 너희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5절. 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뭐 돈을 받기를 기대하거나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 아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예.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복음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되려고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다는 게 어떤 건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마 여러분들 교사로 섬기시거나 사랑방지기로 섬기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그죠? 바울의 말을 이해할 거예요. 사랑방지기들은 교사들은 늘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영혼을 돌보지요. 그죠? 때로는 아버지 같아야 돼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아버지는 어때요? 엄하지요. 엄하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자기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섬길 때에 어머니의 심정으로 했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예, 바울은 사도니까 엄하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유모는 뭐냐면 어머니를 말합니다. 어머니.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마치 우리가 너희들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가 너희를 낳은 것처럼 아기들 처음 태어나면 얼마나 소중하게 돌봅니까? 그렇게 우리가 너희를 소중하게 보살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너희를 보살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자, 이 엄마들이 아기를 키울 때 얼마나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키웁니까? 잠도 안 자고 때로는 먹을 것도 못 먹고 자기 외모도 신경 못 쓰고 희생적으로 아기를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고 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너희를 보살폈다. 자,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예선 것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개척한 사람들이니까 돈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면 십일조도 하고 헌금도 할 텐데 새가족이니까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바울은 직접 일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고 그 생활비를 벌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섬겼다. 아까 위에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섬겼죠, 그죠? 예. 7절부터 9절까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섬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12절까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았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거룩한 본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예, 아버지가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가르치듯이 그렇게 너희가 잘할 때는 칭찬하고 잘못하면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잘 못할 때도 오냐 오냐 하면 아이가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새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타이르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결과가 생겼대요. 두 가지 결과. 첫 번째 결과가 뭐냐?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첫 번째 결과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진실하게 하고 어머니 같이 하고 아버지 같이 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한 달밖에 바울의 설교를 못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크게 역사했다. 말씀이 역사했다. 그런 겁니다. 예. 참 훌륭한 태도지요. 그죠? 예. 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와서 우리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구나. 그렇게 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역사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나 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야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결과는 바울이 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14절입니다. 핍박을 견뎠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바울이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복음을 전했더니 첫 번째,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 두 번째, 고난을 받아들였다. 고난을 견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마치 유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처럼, 바울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들, 교회 성도들도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고 가족들이 핍박하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족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면 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그죠?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잘 자라겠구나. 그러니까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너희는 구원받았음을 증명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증명했다. 너희들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뭘 통해서? 핍박을 견뎠으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들을 칭찬해 주게 됩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자세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 사랑방 지기들, 교사들, 일대 양육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목회자나 사랑방 지기들 교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자이기도 하고 사랑방 지기도 하고 교사나 일대 양육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누구나 다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살피고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머니같이 일해야 된다. 어머니같이. 그죠? 세 번째는 아버지같이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을 돌보고 섬길 때 그들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역사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그들은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영혼을 섬길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영혼을 돌볼 때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 엄마의 심정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하는,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깨어서 정말 오늘 바울이 보여준 이 모범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 없는 것은 저희들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모범을 보이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룩한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에게 모든 새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그리고 또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1대1 양육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평소인들로 성도님들이 새가족이나 어린 성도들 1대1로 또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대1 양육이 있습니다. 이 1대1 양육자들이 오늘 바울이 보인 모범대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또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맡은 양육 동반자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심정으로 거룩한 본을 보이고 권면하고 또 칭찬도 하고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1대1 양육 사역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또 1대1 양육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1대1 양육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익의 모든 구들이 깨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깨어서 돌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대1 양육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1대1 양육 사역 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세계 경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특히 석유와 가스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적인 천연 가스와 석유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터집을 잡으면 전 세계의 석유 공급과 천연 가스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정치 경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러시아의 침공이 속히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또 이 가스와 석유가 원활하게 잘 공급되어서 평화가 임하고 또 세계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중단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석유 공급과 천연가스 공급에 큰 차질을 빚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세계 정치와 또 여러 가지 외교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러시아가 침공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을 멈추고 물러서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석유 공급과 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고 세계 경제가 안정되어서 모두가 걱정 없이 두려움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치를 안정시켜 주시고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고 외교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록 핍박과 박해가 끔찍하게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돌보고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거룩한 본을 보이고 권면하고 경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섬겼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했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고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때 깨어 섬기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시게 들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머니같이 때로는 아버지같이 희생적이며 헌신적으로 영혼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홍익교회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며 여호와께 헌신